오세길 라이브 스터디 95번 메시지 축복.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창세기는 씨들의 책입니다. 이 책 안에 나타나 있는 거의 모든 항목은 성경의 다음 책들에서 발전되는 씨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이번 메시지에는 라이브 스터디의 또 다른 삽입 부분으로서 창세기에 뿌려진 축복의 씨와 구약과 신약에서의 발전을 볼 것입니다. 축복의 원칙. 히브리서 7장 7절은 폐 일어나고 작은 자가 큰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한다는 축복의 원칙을 봅니다. 크거나 작다는 것은 주로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분량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분량에 따라 크거나 작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주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그보다 먼저 일어났던 모든 사람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큽니다. 요한이 그보다 앞서 일어났던 사람들보다 더 큰 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매우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크기는 하였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기는 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지 못하였습니다. 천국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큽니다. 구약에서 큰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었으며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앞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자 요한보다 그보다 앞서간 모든 사람들보다 더 그리스도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분량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할 때 당신은 큰 자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더 적게 소유할 때 당신은 작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자라면 우리는 그들을 축복할 자격이 있게 됩니다. 언제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큰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더 많은 그리스도의 분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보다 더 크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몫을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하다면 당신은 나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작은 분량만을 가진 사람들은 더 큰 분량을 가진 사람들의 축복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참여하고 누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더 많은 그리스도를 가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의 의미, 축복에 합당한 정의를 내리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여러 해 전 나는 축복을 단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말하거나 바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의 체험 후에 나는 축복은 생명 안에서 성숙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넘쳐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통로 없이 그분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넣으실 수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성육신되지 않으셨다면 통로가 없었을 것이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로 흐르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흐름은 통로인 인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인성은 하나님으로 적셔주고 스며든 인성입니다. 이 때문에 야곱은 성숙되기까지는 누구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이나 에셀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라반과의 20년을 지낸 후 그의 형 에셀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에셀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야 땅 위에서 가장 높은 통치자인 바로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바로를 향한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에게로 넘쳐 흘렀습니다. 두 살 난 아이는 누구도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곱 살이나 여덟 살 된 아이는 어떤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생명 안에서의 성숙에 달렸다는 사실을 애증합니다. 생명 안에서의 성숙은 하나님으로 충만되는 문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넘쳐 흐름이 있고 당신은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축복에 대해 그러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축복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책을 읽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옵니다. 축복의 첫 사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축복의 첫 사례는 아브라함에 대한 멜기세덱의 축복입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아온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듯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로 왔습니다. 더 나아가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왔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에 영원한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려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뒤에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분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명하셨음을 볼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넘쳐 흐름이요, 이 넘쳐 흐름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로 이릅니다. 첫째 축복은 제사장으로 인해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들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힙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합니다. 대제사장의 양 어깨 위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두 개의 호만호가 있었으며 그의 흉패 위에도 역시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열두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흉패와 견대를 착용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였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제사장이 또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좁힌다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하였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제사장에게 축복받기 전에는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당신을 축복한 후 이 간격은 지하여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누림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을 때 그 축복은 그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은 심지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귀 깊게 읽는다면 당신은 멜기세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았음을 알 것입니다. 그는 좋은 집으로 축복하소서라든가 두 아들로 축복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로 아주 가까이 인도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의 축복.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에서 우리는 축복의 본을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므로 그들을 축복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여기의 축복은 한 배나 두 배의 축복이 아니라 삼중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므로 그 축복은 삼중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아들, 그 영의 삼일성을 포함합니다. 삼일성은 교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그분의 백성들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타나 있는 축복의 첫째 방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지키시는 능력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둘째 방면은 아들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과 그분의 은혜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의 은혜 베푸사라는 말의 의미는 영어에서보다 히브리어에서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의미는 낮은 사람들에게 친절함으로 몸을 구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일성의 두 번째에 깨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낮은 자들인 우리에게 친절하심으로 몸을 구부리셨음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을 때 분명 하늘로부터 몸을 구부리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체험하였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오. 그 빛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우리의 위에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중 축복의 둘째 방면은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친절하심으로 몸을 구부리신 아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친절하심으로 우리에게 몸을 구부리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의 셋째 방면은 그 영 하나님의 용모와 그분의 평강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는 것과 평강을 주는 것은 틀림없이 삼일상의 셋째인 그 영의 은혜 베푸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그 영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는 것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환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과 영과 나아가 우리의 생각 안에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 영 안에서 그 영을 통하여 그 영과 더불어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과 영과 환경 안에서 괴로움을 당할지 모르나 우리는 괴로움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드심으로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축복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참된 누림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3종 축복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축복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합당한 축복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분의 얼굴빛 안으로 그분의 용모의 빛남 안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계시합니다. 이것은 분명 합당한 축복입니다. 얼마나 놀라웁니까? 얼마나 기이합니까? 사도들의 축복.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 또한 축복의 양식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우리는 3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방문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축복을 통하여 3일 하나님이 그들의 누림을 위하여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십니다. 이 누림은 성령의 교통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은혜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교통은 분리된 세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한 가지의 세 방면들 혹은 세 단계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의 세 단계입니다. 사랑은 안에 있고 은혜는 표현된 사랑이며 교통은 은혜의 우리 안으로의 이동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이 표현될 때 그것이 은혜이며 은혜는 교통을 통해 이동됩니다. 내가 어떤 형제를 사랑할 수 있지만 이 사랑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성경을 선물함으로써 그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이 형제를 향하여 내 안에 품고 있는 사랑의 표현인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에게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 나는 실제로 그 성경을 그에게 건네줘야 합니다. 이것이 교통입니다. 구약 안에 있는 축복에 대한 기본 사상은 사람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신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오는 사도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 안으로 이끕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구약의 축복 양식과 사도들이 하는 신약의 축복 양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의 축복은 더 높고 더 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와 교통으로 그들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이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한 찬송가는 심지어 내가 받은 축복들을 세어보라, 하나하나 그 이름 붙여보라고 말합니다. 의심할 것 없이 이 찬송가에 표현된 축복의 관념은 축복이 좋은 아내와 자녀와 교육과 승진과 집과 자동차를 받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에 의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세어보아야 할 축복들입니다. 35년 훨씬 전에 나는 그 해를 보내는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나는 몇 사람들을 함께 모아 금년에 받은 축복들을 하나하나 세워봅시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말씀에 따른 축복은 이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제사장이 하는 구약의 축복 양식과 사도들이 하는 신약의 축복 양식에 의하면 합당한 축복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신 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은혜와 사랑과 교통으로 그들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은 사람의 전형적인 책략에 어긋남. 이제 우리는 축복에 관한 실질적인 항목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축복은 사람의 전형적인 책략에 어긋납니다. 요셉이 그의 아들을 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에게로 인도하였을 때 그는 장자인 므낫세가 야곱의 우수 앞에 있도록 상황을 조절하는 책략을 썼습니다. 아버지는 장자를 첫째 축복을 받도록 할아버지의 우수 앞에 두고 차자를 둘째 축복을 받도록 할아버지의 좌수 앞에 두었습니다. 요셉의 청량은 전형적인 관념에 따랐습니다. 전형적인 관념에 의하면 요셉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양손을 어긋 맡겼습니다. 비록 그의 두 눈은 흐렸지만 그는 그의 영 안에서 매우 분명하였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은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은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허락지 아니하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축복은 사람의 측량에 어긋납니다. 부모는 그들의 전형적인 취향과 선택과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상황을 조절하는 측량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측량은 끝나야 합니다. 나는 심지어 복음 전파에서도 무척 많은 측량을 썼습니다. 청중들 속에 훌륭하고 매우 유망한 몇 사람이 섞여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혼자 말로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전혀 믿지 않거나 엉성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쓸모없게 생각했던 다른 사람들은 잘 믿어 유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측량을 교회 봉사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특정한 자들을 신뢰할 만하고 영적이며 우수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때 그들이 우리의 기대들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우리는 실망하였습니다. 우리의 측량은 하나님의 축복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측량은 우리가 고르는 것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30여 년 훨씬 전에 나는 이 사람들은 매우 좋다. 그들은 잘하고 있고 건축될 것이며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좋은 사람들은 내가 고른 무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양손을 어긋 맡김의 예입니다. 주님은 결코 그분의 손을 우리의 조종대로 얹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들 속에서 복음 전파에서 교회 봉사에서 우리는 우리의 양손을 멀리 두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두 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그분의 주권적인 손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요셉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므낫세를 주님의 우수 쪽으로 우리의 에브라임을 그분의 좌석 쪽으로 인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매번 그분의 두 손을 어긋 맡기셨습니다. 당신이 교회 생활을 깊이 생각하고 교회사를 연구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주권적이고 결코 사람의 조종에 종속되지 않음을 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에루살렘에서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당신은 그가 다소의 사울이 사도가 되도록 기도했다고 믿습니까? 단연코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주님 사울은 너무 활동적입니다. 그를 묶어주소서 라고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은 열두 사도들을 지나 사울 위에 놓여졌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하고는 사도행전 1장 이후에 다른 사도들에 대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다메섹 도상에 있었을 때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분의 손의 방향을 정하셨고 축복이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에 관하여 우리 자신의 취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들 중 누구를 고르실 것인지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중 누가 구원받을지 예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조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축복에 달려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나는 나의 선택을 전혀 신뢰하지 않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나의 식대를 전혀 신뢰하지 않으므로 종종 장로들과 지자들과 교회 봉사에서 인도하는 자들의 선택에 있어서 나의 손을 억제합니다. 대부분의 때에 우리의 선택은 측량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어긋 맡기는 손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부모된 자들과 교회 봉사에서 인도하는 자들은 그들의 선택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라 어떠한 조정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우리의 측량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에 대한 야곱의 축복에는 우리 모두를 매우 고무하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당신 자신을 소망없고 쓸모없게 여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자신에 대해 실망하여 이렇게 느낀 사람들에 관해 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주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내가 교회 안에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어떤 것도 하도록 선택받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니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들, 특히 큰 교회들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필요 없다고 느끼게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단 몇 사람만이 장로들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당신의 상황에 어떠한 방법이든 즉락을 부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축복하는 손은 당신 쪽으로 어긋맡기실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어디로 갈지는 결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의 축복하시는 손이 항상 사람의 전형적인 측략과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는 장자님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나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분의 두 손을 어긋맡기시는 것이 당신의 눈에는 나쁠지 모르나 그분의 눈에는 전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축복은 당신의 조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갈망과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에는 우리의 취향과 선택에 따른 측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측량을 부리지 말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의 손이 당신 위에 어긋맡기실 것을 믿으십시오. 사람의 천연적인 관념은 주님의 축복하는 손을 말림. 우리는 요셉이 그 아버지의 축복하는 손을 말리려 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형적인 관념이 주님의 축복하는 손을 말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주님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많은 사람을 세우실 것이며 그들 중 몇몇은 가장 좋은 장로들이 될 것입니다. 분명 내게는 나의 인간적인 감정들과 관념들과 취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전형적인 관념들은 끝난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소의 사울이 어디에서 올지 정말 모릅니다. 당신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나쁜 사람으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 중 한 사람이 오늘의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좋아하십니다. 당신의 관념에 맞지 않는 많은 사람이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은 전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설사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예정에는 전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어디에도 사도들의 자녀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유입니다. 단지 영적인 아들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의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이라 불렀고 디도를 그의 같은 믿음을 따라 된 참 아들이라 불렀으며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애정된 것이 아니므로 사도의 자녀들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한 우리 자녀들 모두가 애정된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애정의 문제가 당신으로 하여금 복음 전파를 무시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측량을 부리지 마십시오. 다만 아이를 하나님께 인도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선택하시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천연적인 관념이 주님의 축복하는 손을 말리게 하지 마십시오. 야곱의 탈취하는 손이 축복하는 손이 됨. 야곱의 탈취하는 손은 결국 축복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25장에서 우리는 야곱이 심지어 그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탈취를 시작했음을 봅니다. 그는 탈취에 있어서 얼마나 재주꾼이었는지, 그러나 47장과 48장에서 우리는 이 탈취하는 두 손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분비하는 축복하는 두 손이 되었음을 봅니다. 당신은 야곱의 탈취하는 손이 성숙한 사람의 축복하는 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의 성장과 성숙을 봅니다. 탈취자여 발뒤꿈치를 잡는 자가 그 당시 땅 위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보다 큰 자였던 까닭에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길을 거쳐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되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